시작한 대로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한 대로. 시작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처음에 비해 지금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이제 뉴욕에 와서 처음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초신자예요. 저는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인상적인 분을 한 분 뵀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는데요.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청년이 돼서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늦게 믿은 사람은요, 이 기본은 없지만 뜨거운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은 감격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신자인데도 목사를 시켜주시는가 봐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래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방방 뛰지 말아라. 그러다 넘어진다. 너무 그렇게 날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다 떨어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안 떨어질 것 같대요. 그게 지금까지 날고 있다고 몇 년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친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저 뉴욕 플러싱에서 2세들 다민족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참 좋은 분이에요. 여태 날아요. 여태 뛰어요. 안 넘어졌어요. 시작한 그대로 열정적이에요. 많은 경험을 했죠. 폴란드에 선교를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역 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날아요. 예, 물정을 알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았는데도 날고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날고 계십니까? 처음 믿은 그대로. 혹은 이거 되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충고를 했던 거는 되게 우리 보면은 처음에 믿었을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다가 이제 눈이 뜨이고 현실이 보여지고 자기 형편을 알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런 예, 혹시 그런 시기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됐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이 들리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처음 믿었을 때처럼 이렇게 막 날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고 회복되어 갖고 있구나, 이런 희망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오늘은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증이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3장과 4장. 그런데 그 핵심 되는 그 장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도다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하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 참 바울이 희한해요. 갈라디아서 편지 시작할 때도 니네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금방 버리고 딴 복음을 쫓아가냐, 이렇게 편지 시작하잖아요. 이 본격적인 신학 논증을 시작할 때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라는 것이 따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확 찌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삶을 확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실제적인 건가 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고리타분한 신학책이 아니라, 저도 책 많이 읽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는데요, 그냥 고리타분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막 확 흔들어 놓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할 말이 있고 외칠 것이 있는 그런 공부, 그런 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 힘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했는데 자기가 한 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시키잖아요. 너희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 온 거냐.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도할 때 막 이방인들인데 예수 이름 처음 들었는데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막 성령 받았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심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은혜 주신 게 분명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보상해 주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야 이게 살 길이구나, 하나님 나도 그 구원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구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냐, 기억해봐라 하는 거예요. 3절에서도 너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무슨 행한 공로의 보상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때가 됨에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때가 됨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가 됨에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신 이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돼, 코셔를 먹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유대인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던 사람처럼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있고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혹했다는 거예요. 은혜 갖고는 다 안 되나 보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코셔를 지켜야 되나 보다, 그래야 떳떳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할례의 조상이라고,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도 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 아니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앞에 행해서 의롭게 행해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창세기 17장이에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실은 할례받기 이전에, 아니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도 전에 약속으로 부르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된 것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코셔 먹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니 후손이다, 너네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아니라고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은, 후손들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이 뭔지 아냐 하고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10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냐?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니 살인하지 말아라. 나는 정직한 순전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욕할 욕심쟁이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게 합격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만 변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요. 율법 주셨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지키면 의롭게 되겠지. 근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하게 율법을 바꿔요. 율법을 자꾸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지켰다고 하고 니네는 왜 못 지켰냐고 하고 내가 말하는 율법이 옳다 하고 니네는 거짓이라고 하고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결함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직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보고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 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대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하고 하나님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처럼 정직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전가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으니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율법은 죄를 벌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판결이 들려졌어요. 이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의롭다 하세요. 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입을 자라. 이건 말씀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죄를 범해도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이는 거는 그래도 난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죽였더라도 해지기 전에 내리라. 너무 끔찍하니까 그 땅이 더러워질까 걱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끔찍한 형벌이 나무에 달리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대신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는 것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을 율법으로 다시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은혜로 살려고 하지 뭐 했다고 자랑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열내면서 이렇게 열낼 건 아니었는데 열을 내면서 막 얘기하게 하신 거는요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어리석음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막 왜 그럴까요? 시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씻어 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전까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십자가 그 용서가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 있는 죄인인 것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가슴을 치게 되지 않으면요. 그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굳이 주님 돌아가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정신만 좀 차리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살 길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 길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는 잘못했다. 여태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동안 지은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한 번도 근심하게 한 일이 없고 늘 순종하고 서로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똑같은 생명, 예수님의 아들됨, 예수님의 자녀됨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 지금까지의 과거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만달란트는요 진짜로 큰 액수입니다. 아무리 무슨 스티브 잡스라도 누구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 빚졌으니까 너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조금만 참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 갚아요. 조금 참아준다고. 조금 유보해 준다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빚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당장 감옥에 안 가도 되니까 조금 유해를 얻었으니까 당장 빚 때문에 이 죄책감을 덜었으니까 위급한 상황을 봤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오다가 자기 친구 약간의 액수를 빚진 사람을 봤어요. 너 왜 빚 안 갚냐? 조금만 참아줘라. 내가 갚을게. 이건 진짜예요. 그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 안 참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갚을 때까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몰랐어요. 빚장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빚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애써서 그렇게 막 아득바득 그 친구 빚을 다 받아내서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거든요.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베풀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빚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윤회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시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한 게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늘 앞에 있어야 돼요. 오늘 찬송 참 전사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죄가 사라져서 그때 잠시 기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늘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늘 내 앞에 있을 때 그 시작한 대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힘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달려가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막 해보려고 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제 안에도 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 저같이 마음이 유약하고 의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조금 해봐요. 근데 이 본전은 똑같으니까 실은 현실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죄 없다 불러주신 것, 선고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지 내 실제 실력은 안 바뀌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는데 안 바뀐 걸로 해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하려니까 됩니까? 안 돼요. 실망해요. 남들도 안 알아줘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기뻤는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요. 조금 해보다가 그냥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말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코 꿰신 겁니다. 묶이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제는 못 살아요. 딴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셨어요 여러분. 큰일 나셨어요. 은혜만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죠.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세요. 백만 번을 하면 천만 번을 해주세요. 열 번을 회개하면 스무 번을 용서하세요. 끝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용서인 거는 분명한데 인생이 피곤해요. 맨날 그렇게 우리는 피곤한 인생 살기 싫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요 그건 새로운 은혜가 아니에요. 변화가 없고 결국은 염치 없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조금 뻔뻔한 사람은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긍휼의 수준을 자꾸 애써서 안 보려고 하고 말씀은 그냥 말씀에만 있는 거야 하고서 타협하고서 만족하고 삽니다.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절망해요. 안 되는가 보다.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의지가 굳고 자기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열심을 냅니다.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요. 거룩을 위한 싸움도 열심히 싸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죠. 그러면 됩니다. 일이 돼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이면요. 주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지 않으면요. 이 일이 된 것이 화가 돼요.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돼요. 잊어버려요. 교만하게 됩니다.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많이 봅니다. 십자가는 안 보이고 높이 솟은 십자가 탑만 보여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전에 봤었던 제자 오카늠이라는 오카늠 목사님 일대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볼 일이 있었어요. 오카늠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 분 드물어요 요즘에. 자기 교인들만 목사님 존경하지요. 조금만 나오면은 그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큰 교회가 됐잖아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안 보이고 그 교회 규모만 보일까봐 자기는 한 사람을 제자 만들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사명인데 그 한 사람이 안 보일까봐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됐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러 온, 제자훈련 세미나 하러 온 그 개척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야, 나는 네가 진짜 부럽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말년에. 왜냐하면 너는 개척교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십자가를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냐. 난 안 해도 일이 돼. 부목사도 많고 시스템으로 돌아가. 안 해도 돼.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을까봐 참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안 보이고 높이 솟은 십자가 탑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결과물들만, 사람 앞에 내보일 그런 성취들만 눈앞에 보인다면, 예,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보고 면류관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모욕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을 면류관, 세상에서 받을 자랑, 세상에서 누릴 만족, 그 길로만 찾아다니면 그 면류관 있는 자리까지 가기가, 끝까지 은혜로 마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멸시와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씻으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일세. 그러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끝까지 달려나갈 때 마침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 받으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좋은 길, 편한 길, 남들이 인정하는 길 가고 싶지? 굳이 고생하는 길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은혜를 알면 가져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알면 가져요. 시작을 제대로 알면.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을 늘 누리고 늘 사랑하고 늘 예배하고 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처음 시작한 대로 마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가는 길이면 고생길 같고 고난길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길이 사실은 샘물 나는 길이고 그 길이 힘에서 힘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피곤치 않은 길입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반석이 쫓아왔다고 그래요. 반석이 쫓아오면서 목마를 때 반석이 터져서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하셨다고 그래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광야길 가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딱 목마를 때 반석이 터져서 물이 터져나오고 은혜를 새로 받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길일지 몰라도 헛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길 찾아다니다가 영광의 길 쫓아다니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헛된 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 영광과 만족은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 걸어갈 때 주님이 그 길을 헛되게 하지 않고 시작한 대로 마치도록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그렇게 괴로움 당한 것, 고난을 견딘 것이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면 헛될까 두렵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면은 고난의 길이라도 헛되지 않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 놀랍고 진짜 은혜고 진짜 만족은 그 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 이거는 처음 믿을 때 얘기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세요. 거룩의 싸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로 기적도 행하게 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와, 놀라워라. 와,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만 새롭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의 기억이고 이제는 희미해진 과거에 화려했던 나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내주 예수, 놀라운 구세주 내주 예수. 그 놀라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놀라움이 옛날의 기억뿐입니까? 그 놀라움이 한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화려했던 옛날의 일이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작한 그대로 걸어갈 때 시작한 대로 늘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있는 놀라움을, 새로움을 시작할 때의 그 풋풋함과 생생함을 늘 유지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면류관, 다른 자랑, 다른 인정은 헛된 줄 알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면류관은 십자가 길을 다 갔을 때 주님이 씌워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시작한 대로 마치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생명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걸어가도록 힘을 줍시다. 함께 걸어가도록 오래 참고 사랑하며 섬깁시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실수도 할 겁니다. 실망도 드릴 거지만 저의 자랑은, 저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니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실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던 주님, 그 감격을 어떻게 은혜로 알게 하셔서 내 인생이 쓸모없던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것을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신 주님, 좀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